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절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사 이처럼 우리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한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저희들 심령에 참으로 올바른 말씀을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깨달음을 주옵소서, 각성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그 정몽원 회장 자살 소식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참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현대사옥 12층 집무실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그게 신문에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마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중에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대단히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외적으로 볼 때는 재벌 회장이라서 잘 살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면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택함으로 이제 이 세상의 그런 고통에서 해방되어 보고자 자살을 했습니다. 참 불행한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그런 충격과 그런 아픈 가슴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만 명. 대단히 저도 이 통계를 보고 놀랐는데 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1년에 자살로서 죽는다고 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1년에 자살자 수가 1만 227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년에 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자살함으로써 인생을 그렇게 마감을 하는데 정몽원 회장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이 세상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자살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무거운 짐에서 일시에 노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이 땅을 생각해 보면은 이 땅은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곳입니다. 그건 누구나가 다 아는 그런 사실이죠. 이 땅에서는 한순간도 편안할 그런 날이 없습니다. 슬픔과 이별과 고통과 싸움과 질병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오기 때문에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럴까요? 물론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요. 청년 때도 그 본질을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하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인생이 참 어렵고 고통스럽다, 험난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산 넘어 산으로 끊임없이 이 고통들이 밀려오는 것을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한꺼번에 그렇게 밀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제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에 죽음을 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게 되면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이나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음 그러면은 해방과 자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는다 그러면은 해방과 자유를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죽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애도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흐느끼 울면서 그래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가. 그러나 이제는 편안히 가라. 이런 말을 사람들은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어떤 탈출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죽음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곧 자유함이요 탈출이요 해방이요 편안함이요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과 고통에서 일순간에 벗어나는 그런 길로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자유와 해방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단히 두려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념과 정반대입니다.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쉽게 죽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쉽게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들에게 닥친 이 죽음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냥 하루살이 목숨처럼 그렇게 쉽게 죽기도 하고 그 죽음을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죽음에 관한 것을 알면은 사람들이 쉽게 죽으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그냥 뒷걸음질 쳐서 도망쳐 가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형벌입니다. 형벌입니다. 이건 절대로 자유함이나 해방이나 탈출이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죽음은 무서운 형벌이고 영원한 형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죽음이 무서운 형벌이라는 그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서 정하신 것이요 이 말은 사람에게 죽음이 지정되었다 또는 결정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정되고 결정되었다. 사람에게 죽음이 결정되었다. 정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도록 정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도록 결정하셨는가? 그것은 창세기 2장과 3장에 잘 나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고하신 것이 형벌로서 선고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들은 늙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고 다른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그날에 죽을 것을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선고하셨는데 그게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 그 형벌로서 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기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즉시 그들의 몸 안에 온 인류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몸 안에. 그러므로 그 후손들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고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미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형벌로서 선고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죽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것 그 자체가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 사고로 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죽었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동차 사고로 죽었든지 비행기 사고로 죽었든지 죽었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익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질병으로 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보니까 킬라만자로 산을 등전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더라고요.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산도 많이 탔던 사람인데 전혀 뜻하지 않게 킬라만자로 산을 등정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열차 사고로 4살밖에 안 된 아기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던지 간에, 어느 나이에 죽었던지 간에, 어떤 형태로 죽었던지 간에 그 죽음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영원한 형벌로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도에게 살해당해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죽든지 간에 부자로 죽든지 가난한 사람으로 죽든지 유명한 사람으로 죽든지 무명한 그런 사람으로 죽든지 모든 경우에 죽었다는 것 그 자체는 형벌로서 죽은 것입니다. 형벌로서.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은 평안해진다. 야, 노임을 받았다. 자유롭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인간이 죄를 지은 형벌로서 주어지는 것으로 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지은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 형벌로서 온다는 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은 또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뭐냐니까 우리가 도대체 살아있다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 성경의 진리를 놓고 곰곰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 그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집행, 그러니까 그 형이 집행되는 것이 잠시 연기된다고 그럴까요? 그게 사람이 살아있는 인생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시인들과 문학자들이 인생을 노래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해하면 인생을 노래할 주제가 못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형벌이 집행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형벌이 연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언제까지 연기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연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인생이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아름다운 미사일구를 붙여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선뜻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묘사할 때 대단히 불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비유하자면은 기약 없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정확한 비유일 것입니다. 언젠가는 형장에 서야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에 간수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기억 없이 그와 같이 매일매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형벌을 기다리는 삶.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해왔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시인들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두렵고도 비참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자살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남들은 두려워서 그 형이 집행될 것을 두려운 건데 기다리는데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부르지도 않은데 자기가 그냥 나간 것이에요. 그냥 형장으로 그냥 자기가 걸어서 나간 것입니다. 스스로 걸어서 형장에 나가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보다 조금 더 빨리 형벌을 받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를 잘 몰라서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이렇게 죽음을 미워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죽음의 의미를 알면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소스라칠 것입니다. 죽음은 대단히 무서운 하나님의 이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아름답다고 노래할 그런 주제가 못 됩니다. 여러분, 형벌을 노래할 수 있어요? 감방에 있는 죄수가 자기 지금 그 집행당할 그런 이 형벌, 그걸 노래할 수 있습니까? 콧노래로 흥얼거릴 수 있어요? 찬미할 주제가 못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해방도 아니요, 탈출도 아니요, 자유도 아닙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로 인한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에 대한 무서운 형벌입니다. 무서운 형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면은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죽음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성경에 이런 이 계시로 주어진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무시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계시와 진리를 무시하고 믿지 않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은 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백질에서 출발해가지고 인간까지 진화되어 왔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죽음이라는 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연현상 가운데에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 그냥 이렇게 왔다가 이제 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지. 이렇게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세가 있다든지 형벌이 있다든지 지옥이 있다든지 황된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존재 자체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인생의 그런 고통보다도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죽음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말하면은 곧바로 질문하기를 가보았소. 당신 가보았소.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당신 경험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이 성경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계시를 알고 있고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가보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알겠는가? 그리고 이 죽음이 무서운 형벌이라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것을 끝나지 또 뭐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윤회사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삶을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죽음은 다른 존재로 태어나기 위한 관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서 악연을 많이 만들면은 그 다음 생에선 동물로 태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동물로. 그러나 전생에서 아주 훌륭하게 잘 좋은 인연으로 잘 살면은 그 다음에서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이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출발에 불과한 것이죠. 이들은 죽음 그러면은 형벌이 아닙니다. 이들에게서.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와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관념에 불과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존재로 태어나기 위한 관문이 절대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죽고 나면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합니다. 한번 죽고 나면 영원한 세계로 가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해요. 다시 태어나거나 다시 회생할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잘못된 그런 사상이나 그런 관념들에 의해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유요, 해방이요, 탈출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형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은 인생들이 당해야 되는 형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에 이러한 계시를 믿고 있습니까? 받아들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죽음이 형벌로서 온 것임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죽음이 형벌의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들에게 대단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형벌의 모든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있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But after this 이랬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 죽음 뒤에는 그러나 이 죽음 뒤에는 이 but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나 죽음 뒤에 또 다른 형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형벌이 지나면은 그 다음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죄인들에게 죽음은 형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죽음 이후에 더 두렵고 무서운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진리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진리를 깊이 생각하다가 오래전입니다. 밤에 제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죽음 다음에 심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랬습니다. 이게 죽음으로서 인생이 다 끝이 아니에요. 죽음 그 자체도 형벌인데 그 죽음 자체가 형벌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또 있다는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의 형벌 다음에 심판이 따라옵니다. 이런 진리를 안다면 사람들이 쉽사리 죽으려고 할까요? 이런 진리를 안다면 쉽사리 죽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이미 이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형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더 두렵고 무서운 형벌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대심판을 의미합니다. 물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선고하고 정죄하는 그런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심판은 죽고 난 다음에 온 인류를 심판하는 마지막 대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받게 될 그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말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사도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랬습니다.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 이 날이 바로 마지막 대심판의 날입니다. 모든 죽은 사람이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러한 심판이 죽음 이후에 있을 것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14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이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참 이 사실이 우리 인생들에게 두려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자유롭게 되고 해방된다면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통에서 노인받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것도 그렇게 뭐 지혜롭지 못한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이 흙으로 돌아가서 무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죽음은 형벌의 시작이요 그 이후에 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데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랬습니다.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랬습니다. 이 심판이 인간의 죽음 뒤에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해야 될 그런 운명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할 때 이 죽음 다음에 곧바로 심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대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과 대심판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대심판을 위해서 지금 죽은 다음에 3000년 기다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으면은 완전히 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더라도 영혼이 살아있어요. 불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불멸의 존재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을 때에 육신도 사실 영원토록 살도록 지었고 영혼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죄로 인해서 육신은 죽음의 형벌을 받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소멸되거나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3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지금도 그 영혼이 살아서 대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죽는 사람은 지금부터 기다려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의식이 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살았던 모든 삶이 다 기억나는 것입니다. 다 기억나는 것이에요. 테너 가수 중에 파파로치가 미국에서 이탈리아로 오는 비행기를 타다가 이탈리아 공항에서 로마 공항인가 어디서 밀라노인지 어디 로마인지 하는 공항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활주로를 이 비행기가 벗어나가지고 순식간에 죽음에 직면한 적이 있어요. 죽는구나. 그 생각했는데 활주를 벗어나서 나가다가 15초 정도 지나서 딱 섰어요. 그게 살아났어요. 이 파파로치가 그 15초 짧은 순간에 자기가 살아왔던 전생이 그냥 필름처럼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요 절대 영혼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부패될지 모르지만은 불멸의 존재는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영혼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지요. 사람들 아무리 해부해봐도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요 영적인 존재에서 불멸하는 존재로서 지옥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대심판 사이에 오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죽으면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고 일단 죽으면 더 이상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영혼의 그 상태로 무서운 이 대심판을 기다려야 됩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그런 교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는 천국 갈 기회가 없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까지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옳은 것입니다. 죽고 나면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집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무서운 형벌이지만은 그 후에는 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죄악을 범한 인생들을 향해서 선고할 때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선고할 터인데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인이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지금 이 땅이 어떤 의미에서 죽고 난 다음에 비하면 천국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고통스럽다 어렵다 이러지만은 죽음 이후에 비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야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음에는 자유롭겠지 해방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죽는 순간부터가 대단히 두렵고도 무서운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자리인 꺼지지 않는 불못에 죄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진리를 선뜻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선뜻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아 정도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 협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야 성경에서 협박하는구나 우리를 협박이 아니에요.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인들과 외식적인 신앙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형벌의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속에 있는 그런 죄악이 발동되면 얼마나 잔인한 그런 존재인지 아세요? 이 죄라는 것 자체가 영원히 형벌받아서 마땅한 그런 죄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대심판의 장면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전지우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서 죽음,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지옥인 것. 그게 순서인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 다음에 지옥. 한번 들어가면 이 지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천만 년이 지나도 이 지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 극심한 고통의 지옥에 죄인들이 들어가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끝내 반항하고 반역했던 인생들이 마지막으로 가야 될 장소가 이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굉장히 우매한 존재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매한 존재 알지 못합니다. 돼지 머리에다가 돈을 꼽고 절하는 인간이 어찌 우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 지금 정신이 이상합니다. 참된 것을 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보세요. 이상한 벽화를 걸어놓고 거기 절합니다. 나무를 깎아서 거기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주 불멸의 존재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대단히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관념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대가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을 보세요.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있잖아요. 물론 이 세상의 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범한 죄악들은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선고를 할 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마음에 범한 모든 죄까지 선고를 내리고 형벌을 내립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바로 이 세상에 무수한 인생들이 당할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성경의 죽음에 관한 진리, 죽음 이후에 관한 진리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죽음을 스스로 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미화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아름답고 달콤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큰 오해입니다. 큰 착각이고 절대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무서운 형벌이고 그 후에는 더욱 두려운 심판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진리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진리는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길이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슬픔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뭐 스스로 도를 행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방법이 아니에요. 십자가 외에는 죄인들이 당할 무서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해야 될 죽음과 심판과 지옥 형벌을 대신 당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이 구원의 길로 가야지 거기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거기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안식과 평안은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을 때 거기 안식과 평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는 것은 불 가운데 자기가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는 것은 마치 기름을 양손에 다 들고 어깨에다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 그것은 자기의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천만 배나 더 뜨거운 고통으로 만드는 그런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 짊어지면서 내가 여기서 노임을 받겠지 하고 죽는 순간에 천만 배나 더 뜨거운 고통이 그에게 순간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무서운 고통과 저주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영원한 불멸. 그게 사실 인생에 죄를 지은 인생에 다음이 있을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믿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길.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과 심판과 지옥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What a Savior. 얼마나 놀라운 구세주인가. 예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우리 죄인들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가지 고통과 어려움, 그런 것을 겪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지 거기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해방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죽음을 택하는 것은 더 큰 고통과 어려움으로 들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대한 영혼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오늘날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죽음을 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은 불멸의 존재라 육체가 죽었다 할지라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음을 자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죽는 것은 영원한 불행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도 이 진리를 깊이 올바로 믿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